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샌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제 안에 연약함도 많았지만 그런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거룩한 삶을 배워가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29장 44절과 45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0장 1절을, 진양쌤이 30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은 분향할 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어디에 두라고 명령하시나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러니까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장을 어디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혈통이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죄인 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0장 7절을, 진양쌤이 30장 8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언제 사르라고 명령하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되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향은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0장 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 번제와 소제, 전제의 술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향, 번제나 소제, 전제의 술을 드리되 우리의 뜻이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되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0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단불을 1년 1차씩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모르고 향단을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어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따라 무엇을 드리려고 명령하시나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4절을, 진양쌤이 30장 15절과 16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을 20겔하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하나님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떻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 세겔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기에 누구도 더 드리거나 덜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속전을 통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부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임을 배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 명령하시나요?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생명의 속전으로 부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보명쌤이 사무엘하 24장 3절을, 진양쌤이 2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예만 기억하고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을 통해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부와 힘을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 왕이 회막 봉사를 위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행함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0장 18절과 19절을, 보명쌤이 30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물 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서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신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0장 25절과 26절을, 제가 30장 27절과 28절을, 보명쌤이 30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법대로 향기름, 곧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폐막과 증거계를 비롯해 폐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발라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주 작은 기구들까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0장 31절을, 보명쌤이 30장 32절과 33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시나요?
관유를 거룩히 여겨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관유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제사장 외에 사람에게 관유를 붙지 말며 성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관유를 만드는 것 외에는 관유를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을, 진양쌤이 30장 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난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게 하고
그 향 얼마나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돌아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향을 만들 때 법대로 소금을 쳐서 향을 성결하게 하고 어디에 두라고 명령하시나요?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섬길 자를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하고 제사할 기물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행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행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까지, 진양쌤이 31장 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의 물품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사회적 지위, 부유함, 학벌 등과 같은 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 분명쌤이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한 여러 일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나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대대로 표징을 삼기 위함이에요.
그 표징은 무슨 표징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표징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과 성소의 여러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관유나 거룩한 향이 아닙니다. 관유와 향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진양쌤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명쌤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못하겠느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양쌤이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보명쌤이 31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에는 어떤 영원한 표징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쉼을 통해 평안하였다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신 후 7일에 안식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것처럼 성막 건축과 기구를 만드는 일도 안식일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수고와 의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막 건축을 비롯해 하나님의 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임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일을 행하고 안식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항상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교회에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가운데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 용서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비멜렉의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향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아비멜렉은 우상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우상에게 바쳐진 헌금을 정치 자금으로 삼아서 69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바알의 제단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며 즉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악한 인생이 곧장 심판받고 곧장 안 좋아졌으면 참 좋을 텐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삶은 몇 년간 형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런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응징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거군요.
네. 그런데 사사기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게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보셨고 언제나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나눌 말씀의 큰 맥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집권한 지 3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비멜렉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쭐댔을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도 다 이렇게 형통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70명의 배다른 형제들 중에 혼자 살아남은 요담은 이 3년을 보내는 동안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한 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아비멜렉이 형통하게 그냥 놔두시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즉위시킨 뒤에 처음에는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간섭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잘한 걸지도 몰라. 괜히 겁낼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오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아비멜렉에게는 불신앙이 강화되는 3년이었고 요담에게는 믿음이 흔들리는 3년이었고 세겜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오해하는 3년이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내 주변에서 직면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악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고 잘 나간다면 내가 굳이 믿음대로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내가 굳이 말씀을 따지고 신앙 따지면서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 세상이 전부이면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고민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이후에 영광스러운 세상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때의 상급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니까요.
맞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악인의 형통함도 잠깐인 것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받게 되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 가운데 속한 존재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따라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신앙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약한 사람들이 위안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물이나 문화의 산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아비멜렉과 같은 삶이 3년이 아니라 13년, 33년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강화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고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도 악인에 속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너무나 자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우리를 돌보는 분은 아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돈과 과학으로 움직인다. 인간은 자기 감정과 뜻대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을 행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무서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한 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형통한 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니까요. 지금 당장 징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악된 일을 행할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주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쁘고 좋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일부러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이군요. 죄를 지었을 때와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경험시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악행을 행하는 것에 그런 것에 대한 징벌이 즉각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대담해진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개입하시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3년을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10년을 참아주시거나 30년을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악인에게 징계와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즉위한 지 3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모든 악행이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할 때, 모든 것이 아비멜렉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네요. 아비멜렉과 악한 자들이 평온하게 지내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군요. 이런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와 계획대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를 따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할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빈도수가 높아져 가던 어느 한 시점에 세겜 출신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가알은 3년 전에 아비멜렉이 혈연과 지연에 의지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순수 혈통인 세겜족이 왕이 되어야 한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는데요.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알의 행동은 포도추수 후 바알 신전에서 축제가 열렸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아비멜렉에게 반역적인 언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가알의 이런 말은 아비멜렉의 부하인 수볼에 의해 그대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군대를 동원해서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가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죄악된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9장 40절과 41절을 보면 큰 소리쳤던 가알이 아비멜렉의 군대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겜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주동자가 사라졌는데도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데베스라는 성읍도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을 공격했을 때의 방법이 데베스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아비멜렉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겜에서는 승리했는데 데베스에서는 죽임을 당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완벽해 보였던 전략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바쳐진 돈으로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을 왕으로 세운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데베스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아비멜렉.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던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네, 군인도 아닌 평범한 여자가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으로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거네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그 악인이 마지막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결과를 주시니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가알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자기 야망을 따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인간들이 자기 계획과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서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한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방관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땅에 박혀있는 말뚝이 흔들거릴 때 그 말뚝을 강하게 내려치면 다시 굳건하게 박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 은혜의 기도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흔들림이 멈추게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게 계속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증인은 이런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의 많은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3년을 쭉 지켜보시고 그리고 백성들 그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백성들 그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 또 다 징벌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일반 여인이 떨군 그 망돌에 의해서 죽게 되고 사실 쭉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살지? 예, 이런 오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쭉 멀리서 지켜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쪽으로나 뭐 돈이 많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이걸 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무엇인가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제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많은 걸 이루어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 참 그때에 대한 묵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런 삶에 마주 했을 때 항상 저희는 저의 시간에 맞게 움직여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는 그 때를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이 남한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세요? 저 가족들과도 헤어져 있고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학업적으로 형통함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모든 외로운 시간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너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어떤 보살핌이 없이 해야 되는 모든 순간들이 참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는데 저는 저만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를 많이 성장시키셨거든요. 과거를 통해서 항상 저희가 돌아볼 때 아 그때 하나님 계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때를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